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언론 성명에서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5와 1874호, 2087호, 2094호와 최근 채택된 2270호의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안보리 결의와 해당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안보리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대표부가 이날 오전 안보리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 대사에게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의 경제 인문 교류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17일 구소련과 북한의 경제문화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결과 유엔 안보리가 경제, 금융, 운송 등 강경한 대북 제재 정책을 결의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민간 분야뿐 아니라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긴장 상황을 쇄신해 나가고 협력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긴장 상황을 확대하는 행동들은 피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북한의 리용남 대외경제상미 고위급 간부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이륙한 보잉 여객기 한 대가 러시아 남부에서 추락해 탑승자 62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플라이 두바이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온돈 공항 활주로를 이탈해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착륙 당시 공항에는 최대 초속 28m의 강풍이 불었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기에는 탑승객 5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사고 여객기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중심가인 이스티크랄 거리에서 19일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CNN 튀르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폭발 현장 출입을 통제했으며 구급차 여러 대가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사고가 난 이스티그랄 거리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최대 번화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13일 수도 앙카라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앙카라에서 이와 유사한 폭탄 공격으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결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에게 노동 교화형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전격 발의됐습니다.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러시아는 병력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을 터키로 송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구 박병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특징은 뭔가요?
네, 북한 제재를 위한 미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었지만 결의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10여 개 나라에 많게는 10만여 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미 행정부의 북한 제재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그리고 북한으로의 수출과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은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재산에 제재를 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과 노동당 간부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역시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가 배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에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 제2270호와 미 의회가 의결한 북한 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을 특정해서 제재를 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6월 일부 북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를 남겨둔 13466호 그리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내려진 2010년 8월에 13551호 등 기존에 있는 것까지 모두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왜 또 행정명령을 발동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미 의회는 지난달 상원과 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016 북한 제재 이행법을 통과시켰죠.
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나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단체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15일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제재 문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이 잘 이행되려면 유엔 결의안과 함께 미국이 북한 제재 이행법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네.
이번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 같은 의지와 요구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행정부의 새로운 북한 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한미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국별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한 반대와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이 독자적인 제재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각국별 독자 제재는 중국의 정상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자하로바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결정인 안보리 제재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일방적인 제재 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과 국제사회의 국가별 독자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 위협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8일 새벽 6시를 전후해 평안남도 숙천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8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일본 측 방공 식별구역에 떨어졌고 또 다른 한 발은 발사 직후 17km 상공에서 한국군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져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북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위협에 나서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에 앞서 북한은 점차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탄두 폭발 시험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지난 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북한이 자력 자강의 힘으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실험용 재진입체로 보이는 버섯 간 모양의 물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에 앞서서도 핵 위협 발언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는 자리에서는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네.
지난 9일에는 핵탄을 경량화해서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언급했고요.
네.
11일에는 테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해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처럼 핵 위협 발언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잇따라 내놓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북한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갈길을 가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분석했는데요.
네.
북한은 수령제 체제여서 수령의 말이 곧 법이 되기 때문에 말을 내뱉고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도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일단 자신들이 목표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고도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북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도 만약 차후에 핵 군축 협상이나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된다면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핵위협이 북한 내부의 동요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선 자신의 지도력도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16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인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숙소인 호텔 안에 있는 금지구역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선전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라 출국 절차를 밟고 있던 평양국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원비어 씨 외에도 한국계 캐나다인인 이면수 목사가 이른바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미국 국적의 김동철 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미국 대학생에게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북한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미 백악관은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원비어 씨를 체포하고 구금한 이유로 제시한 혐의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만큼 국제관례에 따라 북한 당국은 그를 특별사면에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억류한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원비어 씨의 상황이 북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미국과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모든 북한 여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 시민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 경고를 반드시 읽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정부뿐 아니라 각계에서도 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비어 씨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인데요.
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원비어 씨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북한이 원비어 씨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그에게 내린 선고도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키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지난 15일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오하이오 주지사의 요청을 받고 유엔 본부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장일훈 대사 등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 두 명을 만나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한 대학생에게 북한 당국이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16일 공동대출안 초안에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안은 국제사회가 그 같은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인권 보고에서 제안한 기구인데요.
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지난 14일 열린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추가 조사와 논의,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타당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초안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제안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두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 그룹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언제쯤 처리되나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어 올해도 결의안 채택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반도 전망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이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회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경호원 출신인 탈북자 이영국 씨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강미진 씨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강 씨는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열린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해외에 파견돼 강제노동에 시달린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며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회를 맞아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임주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할 때와 용서할 때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한 사람을 기억하나요? 잊혀진 세월 속에 모든 걸 묻으셨나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을 알고 있어요. 눈물진 마음 속에 그때를 잊지 못해요. 아, 죽음이 아니고서야 당신 곁을 떠날 수 없는 나, 잊혀진 새가 되어 슬피 울며 날아가네. 당신은 잊었고 나는 아직 잊지 못한 지난 날의 추억의 하늘을 아니고서야 당신 곁을 떠날 수 없는 나, 잊혀진 새가 되어 슬피 울며 날아가네. 당신은 잊었고 나는 아직 잊지 못한 추억의 하늘을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얀마 의회에서 새 문민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틴저 당선자입니다. 틴저는 승리가 확정된 뒤 이번 투표 결과는 미얀마 국민이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를 사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틴저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아웅산 수치의 대리인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전망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에서 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직접 출마할 수 없는 아웅산 수치를 대신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웅산 수치도 이미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최측근인 틴저 당선자를 직접 후보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틴저 당선자는 미얀마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민투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민투운도 아웅산 수치와 인연이 깊은데, 1990년 총선 당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틴저는 경제와 컴퓨터를 전공하고 영국 유학도 했는데, 귀국 후에는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에서 1990년 총선을 인정하지 않고 아웅산 수치를 가두자 실망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틴저 당선자는 이후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이 됐고, 그런 이유로 넉 달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뒤에는 개인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를 대신해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틴전 당선자가 다음 달 예정대로 취임하면 미얀마의 아홉 번째 대통령이자 54년 만에 첫 민선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결국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틴자 당선자의 5년 임기 중에라도 개헌을 하고 아웅산 수치를 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얀마 의회에서 새 문민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틴저 당선자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리아 내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우선 시리아 내전이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6년째로 돌입을 했는데요.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40년 넘게 부자 세습 독재를 이어준 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바트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군이 유혈 진압을 하면서 내전으로 번졌고요. 이 내전은 종파 간 분쟁의 성격도 띠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이 시리아 동부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 등 연합군과 또 아사드 정권의 동맹인 러시아 등이 개입을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제 5년째를 지나 6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내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죠?
네, 유엔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이 추산을 보면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한 25만 명,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도요. 지난 여러 달 동안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네.
이 시리아 내 싱크탱크인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유엔의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 47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난민의 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 중동에서 이렇게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늘고 유럽에서 난민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난민, 그중에서도 시리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2,300만 명이던 시리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난민이 650만 명, 또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이 4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난민 중에 다수는 이 주변 국가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도 많습니다. 또 현재 시리아에 남아있는 국민 대부분도 난민이 아니더라도
네.
경제가 마비되면서 외국의 이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 사이의 평화회담이 이번 주에 재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 달 반 만에 유엔의 중재로 회담이 재개된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 회담을 시도했을 때는 회담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끝났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회담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 또 반정부 측의 최대 연합체인 최고협상위원회 대표들이 회담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담장에 마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가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는데 데미스트라 특사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네.
그렇지 못하면 더욱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담은 얼마 동안 열리게 되나요?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을 했고 다음 주까지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데미스트라 특사는요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화를 향한 로드맵, 그러니까 이제 평화 과정을 향한 지침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담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네.
다음 달 초에 다시 회담을 재개해서 실질적인 이 내전 종식. 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회담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시에 이 제네바의 정부 대표 또 반정부 대표들이 모두 이제 모였었죠.
네.
하지만 반정부 측에서 이 시리아 정부군의 계속된 공격 또 러시아의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유로 회담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냈었는데
네.
하지만 이번에 회담이 재개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현재 시리아에서 휴전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이겠고요. 현재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아사드 정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반정부 대표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사드 정권의 퇴진 이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부가 물러나야만
네.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회담이 재개되긴 했지만 의제조차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번 주에도 며칠 동안 회담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네.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리아 평화회담이 일단 재개됐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또 한 가지 주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철군하기 시작했죠?
네, 아주 뭐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투입한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시리아에 있는 주요 전력을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주에 1, 2진으로 나누어서 러시아 병력들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네.
공개를 했죠.
시리아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 병력이 주둔했습니까?
사실 러시아는 시리아 주둔 병력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미군 관계자가 러시아가 수십 대의 군용기와 3천 명에서 많게는 6천 명 사이의 병력을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네.
러시아가 지난해 9월에 시리아 정부의 테러 격퇴 작전을 지원한다면서 군사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습을 벌이면서 ISIL 같은 테러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온건파 반군의 공격을 집중했고 그래서 이 미국과 서방의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네, 네.
5달 반 만에 철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리아에서 이 러시아 병력이 완전히 철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휴전을 유지하고요. 또 확인하기 위한 병력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러시아군이 밝히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한 의회 의원에 따르면 철수 후에도 시리아 내 자국기지 두 곳에 1,000명 정도의 병력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러시아군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예, 이 러시아의 철군 발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뭐 대부분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시리아와 시리아 이 정부와 반정부 대표 사이에 평화회담을 중재하고 있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이 매우 중대한 진전이다. 그리고 이 평화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요. 러시아의 철군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병력 철수가 전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리아 반군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난달 처음 열린 평화회담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을 이유로 회담을 거부하지 않았나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왔는데요. 환영을 하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과연 러시아가 실제로 주둔 병력을 대부분 철수하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은요. 러시아가 철군을 하지만 공군은 계속 주둔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 공군 부대는 철수하지 않기로 러시아가 약속했다는 건데요.
네네.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요. 이번 철수는 시리아 정부가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재파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철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난민 송환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군요.
네, 이번 주에 이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은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 또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난민 사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이번 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요. 그동안 논의가 됐던 난민 송환 합의안에 도달을 했습니다. 회의가 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이 될 정도로 어려운 논의였고 쉽지 않은 합의였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주된 내용은요.
네.
이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받지 못한 난민들은 유럽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 터키로 되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망명 자격을 얻은 난민들에게만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앞서 유럽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이 난민과 이주민은 철저히 구분을 해서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난민만 받아들이고
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입국을 하는 이 불법 이주민들은 돌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달 초 마련됐던 초안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누그러진 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네네. 대로 이제 보통 이제 난민들이 터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향합니다.
네.
또 그리스에서 좀 더 난민의 유화적인 정책을 펴는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달 초에 마련됐던 초안은 이 난민이건 이민자건 무조건 다 일단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난민만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거였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최종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 그리스로 온 사람 중에 심사를 그리스에서 벌여서
네.
난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정착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제적인 이유 등의 불법 이주민들만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터키가 이렇게 유럽 난민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터키의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네.
난민들이 터키로 들어간 후에 터키 서부로 이동을 해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여기서 다른 나라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만 유럽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유입된 난민이 100만 명에 달하고요. 이들이 대부분 이제 불법업자들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수천 명이고 올해 들어서도 4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도 했습니다.
이 터키로서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터키의 요구 조건은 뭔가요?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을 다시 자국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것인데요. 대신에 터키는요. 난민을 다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2018년까지 30억 유로, 미화로 약 3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유럽연합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난민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터키 국민의 무비자 유럽 방문 등을 허용하라는 등의 다른 조건들도 달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가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터키가 이번에 협상을 앞당기자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번 합의안에는요. 터키와 유럽연합 가입 이 협상 시작일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키가 이번에 이 난민 관련된 이 합의안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럽연합 가입 시기를 좀 앞당겨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하지만 터키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난민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구 사항이라면서 이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비난도 나왔는데 이번에
네.
이 정상회의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터키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터키 정부는요. 터키의 제안이 인도주의적인 것이고 또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 문제를 볼모로 삼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 유럽연합과 터키가 시리아 난민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또 유럽 전체 차원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제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터키가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건 유럽연합 내에서 각국 정상들이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합의안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주요한 관련국인 터키가 합의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일단 이번 정상회의에 터키의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터키 측이 검토 후에 이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터키 사이에 협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 난민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사실 처음에 추진됐던 안은 난민과 이주민들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인권단체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난민들은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국제법 또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난민 송환 합의안이 타결됐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김장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굿바이 데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S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0년 3월 19일 오늘,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분단된 지 2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Herr Brandt raised the matter in person in his talk to Herr Scholz. No special pattern of rejection has emerged.
독일은 1945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차이로 인해서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동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서독의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이러한 기존의 외교 원칙을 깨고 동서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연설이 있은 뒤 동독은 동독의 인정을 요구했고 이어 서독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0년 오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빌리 슈토프 총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 오늘 개최된 동서독의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의 역사적인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13년 3월 19일 오늘,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블렌타이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 때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리빙스턴은 5년 뒤 남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했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또한 선교 여행 중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856년 본국에 돌아온 리빙스턴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했습니다. 이후 1866년 리빙스턴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이때부터 5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다가 1871년 미국인 기자인 헨리 모턴 스탠리에 의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리빙스턴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스탠리 기자의 도움으로 회복됩니다. 이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끝까지 남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73년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